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좋아하는 영화나 웹툰 속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드라마에서 이런 상상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펼쳐 보였었는데요. 웹툰 속 남자 주인공과 현실 속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에 가슴 설렜던 분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늘 그렇듯이 위기는 꼭 찾아오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웹툰 속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공 남자는 절망합니다. 그때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 당신의 인생이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이 늘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랑은 늘 살아갈 힘을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힘이 된 한마디 무엇이었나요? 드라마 W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내가 너에게 가든, 네가 나에게 오든, 정준영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10월의 첫 번째 날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날 딱 한마디 칭찬을 들었을 뿐인데 그 하루는 물론이고요. 또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감이 마구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역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이분에게서 긍정의 힘을 받게 되는데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오늘도 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 첫 인사는 드라마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봤어요.
네.
정미 씨, 요즘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아니, 저는 드라마는 잘 못 봐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드라마 못 보는데, 요즘엔 다시 보기나 이런 그 네네.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곤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 그 질문 중에 영화나 웹툰 중에 가장 좋은 대사나 뭐 이런 것도 있냐고.
네네,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벌써 네. 얘기하려고 그러는 아,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요즘 영화는 아니고요. 제 예. 인생 영화 중에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네. 이병헌 씨 굉장한 팬이라서 그걸 보고 나서 그냥 평생 동안 그건 나에게 평생 가는 명작의 대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어떤 대사가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 이병헌 씨가 어쩔 수 없이 그 두목에 보스의 여자친구와 엮여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네. 죽을 때까지 쫓기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꿈에서 깬 제자가 너무 많이 울고 있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느냐.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거 다 외우고 다니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기 가다가 강남 옆에 있는 건물 보며 가면서 혼자 저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 영화 대사나 웹툰 대사들 이런 거 읽다 보면 네. 참 내 마음을 콕 찍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뭔가 큰 영향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울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웃기기도 하는데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예술인 대중예술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죠. 대중예술평론가이자 연구자시고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이신 이영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중예술에 대한 평론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하루 24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그쵸. 그 책에도 보니까 자칭 TV 죽순이
맞아, 맞아.
나는 TV 죽순이라고 돼 있어서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막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연구로 또 일로도 연결하신 거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요?
왜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조카 때문에 오늘 나오는 기대가 기대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어쨌든 누구나 자기 직업은 좀 지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즐겁게 보는데 저는 그걸 막 분석하고 보잖아요. 물론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해요. 더 재밌기도 하지만 분석을 해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기도 해요. 전 연극 평론도 꽤 오래 했고 네. 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사람들은 어머 연극을 늘 보러 다니시는 직업이니 얼마나 좋아요 이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연극하면서 연극을 보면서 쉬지도 못하고요.
아, 어떤 쉬지, 건지 알 것 같아요.
졸지도 못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렇죠.
재미없어도 중간에 나오지도 못해요. 굉장히 그렇죠.
네, 네. 아, 대목에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었었군요.
네,
이영미 교수님과 이 대중예술은 애증의 관계라는 거 확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미 씨가 이영미 교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영미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와 같은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대중예술에 관심을 가진 좀 별난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네.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예술 평론가와 연구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요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84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예쁘신데.
그렇죠. 연세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정미 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12년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하시면서 대중예술에 대한 연구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시네요. 주요 저서로는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재미있는 연극 길라잡이, 한국 대중가요사,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요즘 왜 이런 드라마가 뜨는 것인가? 한국 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대중예술 본색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대중예술 본색이라는 책을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텔레비전 죽순이
네.
예, 예. TJ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대중예술 연구에 투신을 할 준비를 하셨었던
네.
준비됐었던
네. 역시
조기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거죠.
네.
제가
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가 언제인지.
언젠가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대요.
네.
서울 올림픽?
그때는
텔레비전
그럼요.
네, 네. 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TV 방송이 시작된 건 1956년이에요.
네, 네.
굉장히 이르죠.
네.
근데 그때는 민영 방송이었고요. 수상기가 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한 1년 좀 더 하다 망했어요. 그 회사가.
네.
그리고 KBS에서 본격적으로 TV 방송을 시작한 것은 1961년 12월 31일.
오, 마지막 날.
정말 이상한 날 개국을.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62년 1월 1일 하면 되지. 무슨 12월 31일 날. 왜 그러냐면, 5.16 정권이 서고 나서 국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말도 안 되게 밀어붙였어요.
네.
연내 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잡혀와서 거의 밤새우면서
하다 하다 끝에 이렇게
네. 할 수 없이 12월 31일 연내 개국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1961년에 태어났어요.
네. 이거는 뭐 대중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얼리 어댑터예요. 돈이 없으면서도 신기한 거 있으면 꼭 사야 돼요.
TV를 사셨군요.
TV를 샀어요.
네.
그 당시에 되게 비싼 가격이었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드물게 TV를 할머니 야단을 맞으면서 사셔서
엄청 비쌌을 텐데.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말 아기 때부터 TV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네.
늘.
그렇구나.
예, 그리고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KBS만 본 게 아니라 네. PBC. TBC는 서울하고 부산밖에 안 나왔습니다. 동양방송은.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TBC.
합병됐었죠.
나중에 KBS 제2TV가 됐죠.
그렇구나.
예, 예. 네. 그래서 KBS뿐만 아니라 TBC를 볼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삼태널 시대까지 다 똑같이 봐온 그야말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텔레비전을 어른들하고 똑같이 보던.
그러니까 이영미 교수님 태어나시던 해에 정부에서 네. 축하 기념으로
그렇죠.
방송국을
그렇죠.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겁니다. 오늘 토요일 문화 콘서트 대중예술평론가이자 연구자인 이영미 교수와 2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 텐데요. 먼저 1부에서는 대중예술에 담긴 대중의 경험과 욕구, 욕망, 취향이라는 주제로 대중예술의 본색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대중예술 뭘 뻔한 걸 연구하냐 이런 거. 어? 뭘 분석해?
아, 그럼요.
그런 얘기. 대중예술
그게 뭐 분석할 게 있냐?
있냐?
네. 그거예요. 분석할 게 있냐? 국문과를 다니면서 이런 예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수업 시간에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대학원에서.
네, 네.
그게 문학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그걸 그 얘기를 왜 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멀쩡하게 고전 문학에서는 막 별별 음담패설이 다 나오는 네네네. 민속극도 얘기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뭐 네. 봉산탈춤 양주별사인데 뭐 판소리 병강세가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그거보다 저는 훨씬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를 하면 그걸 왜 하지? 이런 식의 뜨악한 반응을 1980년대에는 있었어요. 예,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네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대학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나오고 심지어 대중가요로도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네. 예,
그건 정말 긴 세월이 지나서나 가능했던 거고 제가 처음 시작하던 80년대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네. 지금 제일 권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늘 1등이다. 왜냐하면 혼자 뛰기 때문이다.
좋다. 아, 이럴 때쯤 되면 뒤에 오는 것들도 지려 네. 밟으면.
네,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항상 먼저 뛰는 사람은 등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재미 하는 거죠. 아이,
교수님 너무 멋진 말씀이 계속 지금 너무 투척하시는데요. 선견 지명이 있었던 그런
맞아요.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예술 속에 숨은 우리의 욕망과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우선 개념 정리를 교수님이시니까 해주세요. 네. 예술을 책에는 대중예술 또 본격예술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격예술이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예,
그건
낯설었어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그냥 예술 이렇게 불러온 것들이에요.
네.
그럼 대중예술은 대중이란 말을 꼭 붙여야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술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본령이 따로 있었던 거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좀 허접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대중예술이라고 불렀던 셈이에요.
네.
늘 좀 이런 식으로 붙여지죠. 예컨대 영어에서 남자는 그냥 맨이잖아요.
네.
여자는 그 남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중심에 끼지 못하는 허접한 것들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WO가 붙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되 인간 중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것들 이런 취급을 받은 건데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래요. 예술의 본령이라고 하는 건 지식인 옛날에는 귀족 이런 사람들이 즐겼던 종류의 고상하고 어렵고 뭐 이런 그런 예술들인
네.
거죠. 근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좀 끼지 못하는 덜 고상하고 좀 저속하다고 생각하고 통속적이고 좀 쉽고 오락적이고 이런 예술들을 우리는 대중예술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말만 낯설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순수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고급 예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순수 예술이란 말을 쓰면 순수 참여 얘기하고 자꾸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안 쓰는 거고요.
네.
고급 예술이란 말을 저도 한동안 써왔어요. 그런데 고급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저급이란 소리냐 이렇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오해할
있겠어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말 빼고 근데 최근에 문학에서는 본격 문학이란 말을 많이 써요. 대중문학과 본격 문학 이렇게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문학에서 썼던 용어를 그냥 가져와서 제가 본격 예술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네, 대중이나 본격이나 뭐 예술적인 네. 가치 그런 것을 예술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예술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힘줘 얘기한 건 예술성에 대한 환상을 깨자라는 거예요. 예술성은 예술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건 대중예술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예술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이건 예술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이건 너무 통속적이야. 예술성이 없어. 그럴 때의 그 예술성은 사실은 본격 예술들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예술성이라고 늘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 전체를 가지고 예술성을 뽑은 게 아니라 본격 예술 속에서만 예술성을 뽑아놓고서 거기에 안 맞는다고 대중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컨대 예술적 짜임새가 대중예술에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대중예술까지 아니고 정말 옛날 옛적에 무슨 거지들이 구걸하면서 불렀던 장타령에도
네네.
굉장히 놀라운 짜임새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 작년에 그렇죠. 왔던 각설이
그럼요.
춤추던 것 또한
예, 예.
그 리듬이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책에 보면은 네. 차별하지 않되 차이는 인정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중예술에도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건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의미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격 예술은 고상하고 대중예술은 좀 저속하거나 통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대중예술 중에서도 본격 예술과 비슷한 것은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대중가요다 그러면 아유 본인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컨대 네. 나는 뭐 태진아의 무슨 노래를 좋아해. 나는 유재하의 뭐 무슨 노래를 좋아해. 그럼 어떤 게 훨씬 더 고상해 보이세요?
유재하.
우리가 말은 못해도 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격 예술하고 본격 음악들하고 훨씬 더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를 생각하지 말자. 그건 단지 다른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본격 예술과 대중 예술도 그냥 다른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다 민주화가 된 사회고 대중 예술을 예술로 인정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나누지 말자. 다 예술이라고 불러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 예술인 건 맞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그 똑같은 문제. 예술 전체에 대한 생각은 본격 예술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중예술을 그냥 막 거의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재하는 봐줄 만한 예술인데 태진아 노래는 후진 노래고 좀 저속한 노래 이런 식의 사고 트로트는 좀 저속해 이런 식의 사고에 계속 빠지게 되는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대중예술이 엄연히 따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뽑아서 연구하고 네. 이것도 예술적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민예술이면서도 여전히 그렇죠. 하위 예술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그 예술로 끌어안자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계층이라고 하는 게 늘 존재했잖아요. 네, 인간 사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귀족들 혹은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예술들과 옛날에도 뭐 서민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즐기는 예술은 다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대에 와서 상업성을 띠면서 이게 본격화돼서 이렇게 수면을 위로 드러난 거죠. 옛날에도 뭐 보통 서민들이 다 뭐 노래도 부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술 취급을 안 받고 귀족들은 양반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있으나 마나.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소위 민주주의 근대 사회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구매하게 되니까 거기도 뭔가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예술이 생겨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대중예술 즉 근대 이후의 대중예술이 되면서부터 드디어 서민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예술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민 예술은 사실 그렇게 돈하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놀고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중 예술을 거대한 자본이 붙어서
그렇죠.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대중 예술은 그 이전의 서민 예술들을 전근대 시대의 서민 예술들과는 달리 뭐라 그럴까 지배 예술로서의 특성 무슨 얘기냐면 매스미디어를 쥐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아는 종류의 것들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난 조용필 세대가 아니야.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중예술이 마치 뭐 햄릿 이런 거 누구나 안 봐도 다 아는 것처럼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는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뭐 저는 굉장히 하위 예술을 하는 사람.
아, 대중 예술을 하는 거죠.
아, 그럴까요?
아, 그럼요. 얼마나 지배적인 예술인데요.
개그 멋진 개그우먼.
끼워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 때 뭐 네. 구전이라고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거. 우리 여자애들은 고무줄뛰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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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근대 이후의 서민 예술이면서도 아직 지배 예술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위 예술이란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그냥 하층의 예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집단 안에 있어야만 아는 예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만 부르는 예술 혹은 군대 가면 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지네끼리 부르는
아는 노래
이런
있잖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옛날에 민요들이 그랬어요. 민요가 누구나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 노래만 알아요. 저 지역 사람은 저 지역 노래만 알고.
네, 네.
근데 이제 지배예술이란 건 뭐냐면 그냥 그 세상을 살고 있으면 다 그건 알게 되는 정도로 교육을 받거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중예술은 서민들의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대 이후에도 이렇게 지배적인 힘을 갖지 않은 하위 예술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고무줄 노래 같은 것.
그러면 우리가 하위 예술을 한 번씩 한 곡조씩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예전에 네. 인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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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죠?
어머 그 노래 아시는구나.
영우 선생님은.
저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하느라고 하다가 이 노래가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배를 잡고 사는데요. 저는 오히려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그런 노래 있었어요.
저는 왜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앞에는 운전석 뒤에는 손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위 예술의 특성이에요. 지역마다
다 버전이 달라.
버전이 다 달라요.
네. 저희 골목에서는 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있었어요.
예. 그거, 예. 근데 이제 금강산이나 전우의 네.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고무줄 노래는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그 전국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 버전이 되는 거는 학교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네. 맞아.
근데 어느 순간에 학교를 뛰어넘어서 고무줄 노래가 돼버린 거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은 원래 진중가요라고 해서 군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순간에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 노래가 살아남아서 고무줄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딱따구리 구리말 아까 했던 인도 사이다 했던 바로 그 노래는 네. 그냥 순수하게 자기네들끼리 만든 애들끼리.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혀 말이 인도 안 돼. 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런 거예요. 네. 딱따구리 구리 마요네즈 케찹은 맛있어. 인도 사이다. 사이다 오 땡큐. 진짜 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읽어드려볼게요.
동적이 없어요.
딱따구리 구리 마요네즈 케찹은 맛있어. 인도 사이다 오 땡큐.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이렇게 네. 아이들의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애들은 그게 네. 논리 정연하게 항상 하위 예술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하위 예술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예술로 올라가지 않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위 예술 속에 뭔가 이걸 즐겼던 아이들의 어떤 욕망, 경험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딱따구리가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딱따구리를 표방한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 이름이 딱따구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도 지금은 굉장히 흔한 소스지만 그게 한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케첩이나 마요네즈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양적인 느끼한 그 소스와 먹을거리에 대한 욕망이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과자 이런 거. 근데 그 다음도 사이다잖아요.
네네.
근데 인도는 왜 붙었냐. 옛날에 인도 사과란 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파란색, 초록색 사과예요.
그게
갈아요.
인도 사과예요?
그걸 인도 사과라고 했는데요. 시지 않아요. 근데 좀 퍽퍽한데 지금처럼 맛있는 부사가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이게 굉장히 귀한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것도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사이다 오 땡큐. 땡큐는 아는 말이니까 그냥 쓴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간에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위 문화의
그런
특성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서민 예술 문화로서의 대중 예술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무래도 대중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 아닐까요?
네.
대중성.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거예요. 도대체 대중성이란 게 뭐냐. 흔히 본격 예술 이제 학교에서 문학 공부를 하거나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래요. 예술이 있는데 아유 이건 너무 대중적이야. 이러면 그건 가치평가가 끝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그러나 대중예술 연구에서는 대중성이란 건 마치 미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중성을 해명하면 대중예술의 가장 핵심을 해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전체가 대중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은 뭐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좀 작게 보면 한 다섯 덩어리 정도로 대중성의 가장 근본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서민 대중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대중적이다.
네.
서민 대중들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적이다. 그리고 서민 대중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적이다. 서민 대중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걸 저는 세계의 전유 방식이라고 말을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 세계 전유 방식을 갖고 있으면 대중적이다. 그리고 서민 대중들이 좋아하는 예술적 관습이라는 게 있다. 그걸 갖고 있으면 대중적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내 이름은 김삼순 이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부자 남자를 가난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라고 예, 예. 하는 예술적 관습이 있는 거예요.
네,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렇죠. 신데렐라 오. 스토리라고 한 게 옛날부터 네,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 관습 더하기 나는 정말 부자하고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 라는 욕구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 그렇죠. 나는 굉장히 뚱뚱해. 뚱뚱해서 계속 무시받았어. 이름도 하필이면 삼순이야. 기분 나쁘게 우리 아버지가 왜 날 이렇게 지어줬지? 이런 억울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네. 그 경험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맞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 참 재밌네요. 서민 대중의 경험과 욕구, 욕망, 취향과 세계 전유 방식, 예술적 관습 이 다섯 가지가 대중예술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 퀴즈를 드리고 나서 대중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미 씨.
네. 일부 퀴즈는 조금 전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한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결혼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다루는 드라마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여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프랑스 작가 페로의 동화 주인공이고요. 새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고초를 겪지만 성실함과 아름다움으로 결국은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밤 12시만 되면 사라지는 그녀, 유리구두의 공주라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수님, 보기 좀 내주세요.
1번 백설공주, 2번 신데렐라, 3번 콩쥐.
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바로 그 사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리 구두의 주인공 찾아주세요. 1번 백설공주, 2번 신데렐라, 3번 콩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영미 교수의 저서 대중문화본색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드리는 원두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야 될 텐데요. 교수님, 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내 이름 김삼순 드라마 예약은 났으니까요. 네네. 거기 OST 중에서 한 곡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래지콰이의 She Is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중에서 클래지콰이의 노래 She Is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데렐라 얘기 나와서 네. 괜히 언짢아서 하는 말인데요. 밤 12시가 되면 요즘 안 그때부터 제일 재밌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들어가는 이 신데렐라 사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공주 이야기가요.
그렇죠. 네. 뭐 설화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건데요. 네. 사실 12시가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 옛날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면 밤에는 그냥 무조건 해만 떨어지면 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귀족이니까 네. 12시까지 불 켜놓고 파티했던 거지.
아하.
네. 그러니까 12시가 지금의 감각의 현실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요즘 드라마들 보면 네. 어디에선가 봤을 것 그쵸. 같은 봤었었던 또는 이제 나랑 비슷해 보이는 평범한 인물들 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공감이란 걸 통해서 대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려면 경험이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김삼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왜 이렇게 뚱뚱해. 왜 보면은 항상 신데렐라는 예쁘고 뭐
맞아.
드레스만 딱 갖춰지면 갑자기 뭐가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의 그 기본으로 외모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김삼순은 안 그렇죠. 김선아 씨가 일부러 살을 찌었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거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공감. 뭔가 못나고 나와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네. 그것만 갖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이 필요하고 그것은 경험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앞서 대중예술의 본질은 대중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는 서민 대중의 경험과 욕구 욕망은 물론이고 대중의 취향이라든가 세계 전유 방식, 예술적 관습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요. 먼저 대중예술 속에 담긴 대중의 경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사실 이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중의 경험을 공감한다 그럼 아주 쉬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세상에 경험이 대중예술의 대중들의 경험이 따로 있고 그럼 또 다른 경험이 또 있나? 말하자면 본격예술의 경험하고 대중예술 속의 경험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린 흔히 본격예술하고 대중예술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격예술은 형식이 어려워서 기법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법을 쉽게 풀면 대중예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오세요. 예술하시는 분이. 아 이거를 좀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건데 대중들이 싫어하는데 포장지를 조금 바꾸듯이 대중성으로 좀 포장을 하면 대중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작품을 보면요. 소설이 하는 말, 문장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지독하게 안 읽히는.
있어요.
많아요. 혹시, 뭐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만, 최근에 그 채식주의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워낙 뭐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상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셨다가 정말 진도가 안 나고 불편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학교 때도 왜 염상섭의 3대 이런 거 읽어야 된다 교과서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읽는지 몰라요.
왜 읽는지 모르겠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작가가 그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험을 도저히 자기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내용이 달라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격 예술이 흔히 형식이 어려워서
형식이 아니라.
그리고 형식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 다른 형식을 통해서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형식만 어렵게 하는 건 이제 그거는 나쁜 본격 예술이지만 잘난 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속에 알맹이. 내용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중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게 뭐냐면요. 보통 서민 대중들,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가족하고 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 그런 거죠.
네.
누구나 아 뭐 취직을 잘 해야지, 결혼은 해야지, 뭐 애도 낳아야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아 일어나기 싫어. 뭐 이런 거요. 뚱뚱한데 살을 빼서 남한테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 이런 거 우리가 보통들 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물론 이런 경험 다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 쓸데없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식인들은 그거를 하는 게 지식인입니다. 사실 이제는 지식인이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워낙 고학력 대중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머릿속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자기 직업 빼놓고서는 그런 고학력 대중이 많은데 전통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인간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변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일치시키는 사람. 그걸 원래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인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답변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는 이상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왜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덜컹거리지?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냥 끓이면 되는
빨리
거지.
빨리 끓여가지고 빨리 콩나물 먹으면 되지. 맞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이건 사회과학자도 마찬가지로 아니 계층이 왜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지식인들의 생각이란 건 뭐냐면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딱 그런 생각을 하는 별 보고 앉아가지고 저 별의 별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느라고 자기 발밑에 웅덩이를 잘 못 보는 인간들이 약간 뭔가 4차원처럼 하나가 비어있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지식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란 건 도대체 뭐고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혹은 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중들하고는 생각하는 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사건을 보면 그냥 후루룩 보통 보는 방식으로 봐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건.
네.
근데 그 어려운 소설들 있죠. 읽어도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소설. 그건 뭐냐면은 어느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구멍들을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가는 길만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만 가죠. 그런데 가다가 뭐 보면서 무슨 저기 무슨 아파트가 보이면 저 아파트가 뭐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저 아파트를 보고 저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지금 뭔가를 다시 생각했다가 이런 복잡한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아, 진도나 좀 빨리 나가지. 이놈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지? 난 굉장히 궁금한데 왜 연애 진도가 안 나가고 웬 이상한 아파트 얘기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심사, 생각의 길이 좀 다른 거고요.
네네.
이제 이것 때문에 본격 예술은 어려워지는 거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작가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 인간과 세상에 대한 나만이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네. 대중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관심사를 만족시켜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대중예술이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격 예술을 하는 분들과 또 대중예술을 하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종류 가 다른 그러네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뭐 책 이야기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왠지 뭐 불편하고 끌리지 않는 드라마도 있고
네.
반면에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넉넉히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드라마에 도대체 왜 끌려서 계속 보게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도. 예.
이거 뭔가 그 안에 경험이나 욕구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네.
그 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넝쿨당.
네, 넝쿨당이라고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죠. 전 거기를 보다가 정말 빵 터진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차윤희, 그 김남주 씨가 맡았던. 그게 방송 드라마를 만드는 프로듀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나 뭐 이런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면 작품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까칠하고 도도한 그 도시의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작가가 계속 막장 드라마를 쓰는데 막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아니 맨날 불치병에다가 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했다가 뭐 막 이런 얘기를 아 이런 걸 왜 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넝쿨째 굴러온 남자인 줄 알고 덥석하고 유준상 씨를 안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댁이 줄줄이 있는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장 드라마를 다시 보는데 그 대본을 보는데 자기가 읽다가 막 울어요.
너무 내 마음이에요.
너무 내 마음이에요.
너무 공감해서.
네, 너무 공감해서. 결국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공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네.
아마 이거 정말 불편한 종류의 것은 욕구 욕망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맞지 않는. 내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은 것이어서 그럴 겁니다.
대중문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공감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에 담긴 경험과 욕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1988년에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됐던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모래성의 3회 대본 중에서 일부분을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릴 게 더 있다면은
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것만이 아니라 생각해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난 저렇게 말하지는 않아. 그런데 저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나한테 있었어. 근데 그 말을 해줬어. 그럼 확 끌리는 거예요. 김수현의 드라마의 매력은 사실 그런 겁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혜자 씨가 맡은 아내 현주의 거침없는 대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읽어드릴 부분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현주와 남편 진현의 대화 장면입니다. 해설과 질문은 제가 또 남편 진현 역은 이영미 교수가 아내 현주에는 남정미 씨입니다. 진현과 한 침대에서 잠을 못 이루는 현주. 혼자 일어나 욕실에 들어가 이를 닦으려고 하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다. 주름이 많은 목에 탄력 없는 살을 만져보고 크림 듬뿍 묻혀서 열심히 마사지하다가 울음이 터진다. 티슈로 닦아내다가 티슈 던지고 침대로 달려가 진현을 향해 울부짖는다.
그래, 난 이렇게 너한테 다 주고 늙어가는데, 어? 넌 나가면 충분한 보수, 인정받는 실력, 몰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건강한 자식, 수족처럼 시중 잘 들어주는 아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까지 가졌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뭐야? 난 가진 게 뭐냐고!
아니, 여보, 진정해.
결혼하면 제 여자 얘기만 하면 된다고? 딴 남자 눈길 받는 거 싫다고? 더듬이도 날개도 잘라서 가둬놓고 수십 년 화대 한번 안 주는 잠자리 상대, 월급 안 주는 가정부, 게다가 유모. 그렇게 샅샅이 알뜰하게 파먹고 뜯어먹고 써먹더니 이제 와서 뭐? 현기증? 결핍감?
여보, 진정해.
진현이 손을 잡으려 하자 현주 잡지 못하게 돌아선다.
난 이제 뭘 붙들고 살아야 돼? 김진현, 말해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늙고 초라했었니? 나도 스무 살도 있었고 서른 살도 있었어. 당신은 스무 살 때 그때로인 줄 알아? 나 늙었으면 당신도 늙었어. 나만 늙었어.
진현이 달래기 위해 안으려 하자 현주 몸을 빼며 울면서.
난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돼? 아내란 자는 조롱당의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밖에 나가도 나는 안진뱅이 키머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난 그렇게 성실했는데 내 성실은 하나도 부정할 수 없어.
아니, 저는 이영미 교수님과 이 현주 역의 남정미 씨 연기로 소름이에요.
아니, 교수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그래도 1년 동안은 연극반이었습니다.
아, 어쩐지 그러셨군요. 1988년에 방영됐던 TV 드라마 모래성 3회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김수현 작가 특유의 그 속사포 대사가 그렇죠. 남정미 씨가 정말 실감나게 잘해줬는데 그대로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이거를 김혜자 씨가 연기했는데 네네. 막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읽는 연기예요.
와, 아니 저는 김수현 진짜. 작가에 대한 유명함은 원 네네. 알고 있었지만 이게 88년 작품이잖아요. 네. 와, 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 그러면 지금의 젊은 층들은 90년대 이후 목욕탕진 남자들 이후만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수현 작가가 뜬 건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설정을 하고 끝까지 가요. 절대로 이거를 미루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는 갈등을 밀고 나가는 능력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 일단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때문에 이런 통쾌함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죠. 지만 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때문에 그 드라마를 즐겨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가 내 사람이면 좋겠다. 한번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경험 까지를 또 포함하는 것이다. 네.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바로 그런 상상의 경험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김수현 드라마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은 뭐 가부장제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도 80년대 한창 때 70년대도 보면 김수현 드라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예요. 중장년 남자들. 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말하는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저렇게 말한다 히스테리 환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자들은 너무 리얼리티가 없다. 저 드라마는 너무나 리얼리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예요. 그 네. 아내들은 네. 너무나 리얼리티가 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예. 그러니까 막 올라오는데 못했던 말을 꿀꺽 삼켰는데 자기 남편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남편들도 봤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 엄청 불편하죠. 그죠? 그렇게 네. 여자가 계속 대들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거 보고 배울까봐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대중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식욕, 애정 욕구, 자존심 이런 기초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욕구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기초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욕구는 동물들도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예컨대 식욕, 색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요. 뭐 잠 자야 사고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안전 욕구, 뭐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혹은 애정에 대한 욕구. 우리는 왜 사랑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잖아요.
네.
예. 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저기 강아지들도 다 있어요. 애정 욕구 이런 거.
네.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거의 반려견들은 죽어요. 네,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욕구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갖고 있는 욕구라면 그거 이상의 다른 욕구들을 인간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중 예술은 기초적 욕구에 좀 충실해요.
네, 네.
다른 욕구도 물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욕이나 색욕 혹은 애정욕구 사랑을 하는데 그 결핍돼서 더 좋은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든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려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든가 혹은 위험에 처해서 갑자기 재난물처럼 지진 나서 뭐가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서 막 주인공이 탈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기초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것들이 보통은 대중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중예술 속에 담긴 대중의 경험과 욕구, 욕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대중예술의 본색은 대중의 취향이라는 겁니다. 대개 취향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건 내 취향이야. 예. 이러잖아요. 뭐 얘기할 말하죠. 때. 나는 발라드 취향이야. 뭐 이런 식의. 뭐 취향은 꼭 거기만이 아니라, 아, 나는 김치찌개 취향이야. 뭐 나는 뭐 파스타 취향이야. 이게 취향이 입맛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학으로 들어오면 취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미학 안으로 예술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그 미를 판정하는 능력, 그 맛을 판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취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그거 싫어해라는 사람들은 그냥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잘 만든 김치찌개와 못 만든 김치찌개로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발라드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지은 발라드와 못 지은 발라드, 내가 좋아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발라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발라드 취향이 아닌 사람, 나는 무조건 힙합만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발라드는 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요.
그렇겠죠.
천생을 떨고. 마찬가지로 나 힙합 취향이 아니야. 그 힙합은 들으면 다 그냥 욕설만 나오는 것 같이 들려요. 그거는 그 미를, 그 아름다움을 그 맛을 판정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대중예술의 핵심은 대중들이 네.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네.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청소년들이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오, 아, 그래요?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운다고 옛사랑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목포의 눈물, 이난영의 사공의 뱃노래. 우리는 이런 건 다 무슨 중노년층이나 좋아하는 노래일 것 같죠? 1935년, 36년 이런 때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은 10대들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40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 이것도 노래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하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예컨대 정태춘 그러면 아마 지금 20대들은 어머 세상에 그거는 저기 5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나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1970년대는 1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맞아요.
네, 핫한 노래였죠. 송창식의 노래 이런 것들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들이 그 시대에 좋아하는 한 시기적인 유행 같은 게 있다는 거고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건져 올리면 대중성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대중예술에 담긴 대중의 경험과 욕구, 욕망, 취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대중의 예술적 관습과 세계 전유 방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중예술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네. 밤 12시만 되면 사라지는 그녀, 유리구두의 공주라 불리는 그녀는 정답 2번 신데렐라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부 끝곡도 이영미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듣고 나서 잠시 후 이영미 교수와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